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계속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계속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근처 지역이고 제자들도 대부분 그 지역 출신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절기에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 명절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의 평생을 누워만 지냈던 그 병자가 자리를 번쩍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여 또 그 사람도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일을 하여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한다. 나는 영생을 베풀기 위해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지난번 베데스다 사건 때 있었던 그 명절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 갈릴리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과 또 무리를 걷는 사건들 그 이후에 영생의 떡에 대한 그 사건들은 갈릴리에서 있었고 다시 이번에 초막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날에 가가지고 좀 드러내라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안 올라가셨고 좀 며칠 지나시다가 명절 중반이 되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무렵에 따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명절 중반 성전이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깊이에 놀라고 탐복했다 뭐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름 대면 알만한 랍비 문화에서 배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 제대로 된 학교를 나온 것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학벌과 외모와 배경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을 뿐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높이는 그런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날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한 것이 그날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주 전에 뉴욕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3층을 누르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한참을 찾아다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한참을 찾다가 병원 직원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몇 분을 헤매다가 이제 간호원 한 명을 만나서 내가 여기를 찾는데 어딨냐고 그랬더니 여기 2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제가 토요일에 병원 간 적이 잘 없었나 봐요. 말로만 들었던 세베스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3층을 눌렀는데 2층이 열려가지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3층인 줄 알고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식일에 각 층마다 서도록 해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그런 글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목적도 잊어버렸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배우신 것도 아닌데 이미 구약을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율법을 완전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살에 또 부모님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명절에 올라왔을 때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율법을 토론하는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쟁쟁한 율법 선생들이 그 소년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목적이십니다. 사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이제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그 율법을 설명해주고 율법을 풀어주고 또 구약시대 내내 그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지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그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로마 시대 때 그 왕의 가문의 상속자에게 그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 교사들을 뭐 세네카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예 교사로 붙여가지고 그가 성인식이 할 때까지 그 가문의 상속자로 등극할 때까지 이제 가르치게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때는 마치 그 사람이 종인 것처럼 막 혼도 나고 막 그러지만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그 가문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셨던 그분이 드디어 성육신 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등장하셔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너의 선생님은 누구냐? 너의 부모는 누구냐?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 지역에서 그 가문에서 그 부모 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시죠. 모세율법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라는 그 할례 조항 때문에 그 8일째의 안식일이 걸려도 아이에게 그 율법, 할례율법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냐. 그 할례 조항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뛰어넘고 있는데 살갗을 조금 베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많이 이제 치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매일매일 치유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또 더더욱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제 병자가 낫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무시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러려면 그런 컨플릭트 일어나는 일들은 덜 하시면 되잖아요. 딴 날 많이 하시고 안식일만 안 고치시면 되는데 일부러 그날 고치셔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셨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으면 요한복음 읽으라 그러는데 참 오래 믿었는데도 요한복음은 볼 때마다 깊어서 볼 때마다 좋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아직 많이 못 본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떨림이 항상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이제 사회 전반에 녹아 있었고 로마의 정치와 법률과 도로가 이제 로마 제국과 식민지 전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내부적으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달해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배경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옛날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해서 로마 황제와 맞짱 뜰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역사상 아주 극소수의 그런 속해 있던 그 시대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의 외모 지향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대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외모 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율법 지향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외모 지향적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또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가꿔주기 위해서, 갖추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모지향적인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그들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또 지적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모지향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며 생명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의 삶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